예레미야서 3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기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했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참 저희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어느 하나 소홀히 여길 말씀이 없지만,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믿고 산다는 게 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지파, 한 부족의 삶을 들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온당한 삶인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부터 이거 또 읽게 될 35장 36장 말씀은 이 여호야김 시대를 말해요. 시드기야, 지금까지 우리가 28장에서 34절까지 시드기야 왕 마지막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얘기를 쭉 읽었기 때문에 다시 뒤로 돌아가면 조금 이 시간적으로 혼동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서는 시간을 따라서 꼭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서는 뒷얘기가 앞에 나오고 앞에 얘기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26장 27장이 여호야김 시대의 얘기인데, 다시 28장부터 34장까지 이 시드기야 왕 얘기를 하다가 또 35장 36장에서 여호야김 때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한 집안을 찾아가는 것을 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 그 레갑 사람들, 그 후손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가라. 여호와의 집이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중에 조금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믿음을 저버린 것과는 달리 한 이름 없는 가문이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마치 멍에를 목에 메고 시드기야 왕에게 예언하라고 했던 그런 말씀처럼 한 이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보라. 과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포도주를 한번 강권해보면 그 사람들의 행동이 얼마나 그들의 믿음에 신실한지를 보게 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숙제예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어느 방에 갔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술자리에 누가 참석했다는 것까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레갑 사람들을 그 방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방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종종 아시다시피 예언자를 일컫는 당시의 표현이에요. 어떤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 또 엘리야 엘리사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나 꼭 그렇게 뭐 이름이 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꼭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고 무명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도 열왕기상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예언자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은 오늘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당시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대개 그 당시 아들들이란 제자들을 일컫는 말로도 쓰였어요.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 주로 레위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오늘 마치 술 파티를 벌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방이 바로 고관들이 있는 방 곁이요. 또 문을 지키는 문지기 살룸의 아들 마세의 방에 위에 있는 윗방이었다. 이렇게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함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이니까 뭐 포도주를 아주 거득하게 차려놓고 포도주를 권하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권함으로써 거절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강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어쨌건 이 지금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한잔 하시오라고 강력히 권했는데 그때 이 레갑 사람들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명령하기를 너희 자손은 영원히 마시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평생 동안 그리고 장막에 살아라. 이게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한 명령이자 우리로 치면 가훈과 같은 것이죠. 이게 우리 집안의 가훈이다. 너희들은 대대손손 이렇게 살아야 한다. 포도주는 입에도 대지 말고 영원히 마시지 말아라. 포도원을 소유할 생각도 하지 말고 평생도록 장막에만 살아라. 이렇게 장막에만 살아라. 그렇게 너희들이 머물러 사는 땅에서 그렇게 살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명령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요나답이란 누구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50년 전 지금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이 일이 있기 250년 전의 사람이에요. 요나답이란.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아합 집안을 뒤집어 엎는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요나답의 얘기를 잠깐 읽을 필요가 있는데 요나답의 얘기는 열왕기하 10장 15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의 끔찍한 이 나봇 포도원 사건과 포도원 주인을 죽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바꾸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혁명의 예후가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초청하게 돼요. 같이 혁명을 일으키자고 혁명에 동참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그 얘기가 열왕기하 10장 15절 이하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여기서 여호나답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같은 이름입니다.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예후는 이후에 정말 이 아합 왕조 때 극심한 이 바알 선지자들 그들을 몽땅 불러가지고 제사를 지낸다고 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들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혁명은 성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혁명은 성공했지만은 이 요나답은 그 이후에 다른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혁명의 1등 공신이지만은 그는 이후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근데 왜 사라졌는지 기록이 안 되다가 느닷없이 이 예레미야 35장에 등장하는 이름이 된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2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의 혁명이 불완전한 혁명, 예후의 종교개혁이 불완전한 종교개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답은 그 이후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요나답은 이렇게 마치 부활하듯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성경 신학자들의 추정이라든지 추측이 필요한 것이죠. 이 레갑이라는 사람은 원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이드로의 딸 십보라가 모세와 결혼했고 그리고 십보라의 그 오라버니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의 간청에 의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 후에 들어와서 그들은 줄곧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이에요. 이른바 겐 족속으로 이름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족속들이 그러나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나온 후손이 지금 이 요나답이고 요나답은 이 아합 집안을 정말 이 종교적 신앙의 열심으로 그 집안을 멸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바르게 회복하는 데 기꺼이 동참했지만은 혁명을 일으킨 예후가 왕이 되고 나서 바알들은 바알 신들은 바알 신상들은 없앴지만은 그러나 그는 결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베델과 단의 성소를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그 실망하고 어쩌면 은둔으로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실 거리를 두고 살라는 어쩌면 그런 엄격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너희들은 결코 장막에서만 살지 도시로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주를 일체 마시지 말아라.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어쩌면 너희들은 영원히 청빈을 지키며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성결함을 잃지 말아라 이런 신앙적 기준을 삶의 교훈으로 가훈으로 남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정말 결코 이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냥 유목민의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죠. 늘 움직이는 삶을 삽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유목민이라 늘 움직이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살지 말아라. 집을 소유하고 살지 말아라. 포도원을 소유함으로써 소유를 늘리지 말아라. 그런데 이렇게 명령한 요나답도 대단하지만 어쩌면 그는 성공하려면 성공의 기회가 목전에 왔어요. 출세하려면 한순간에 출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늘 기득권이 꾸민 사람들은 이런 기회야말로 정말로 혹이 아니겠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기득권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 그는 신앙적 기준에 따라서 삶을 정갈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그는 가난을 의도적으로 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더 대단한 것은 이런 요나답의 명령을 후손들이 어기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집안이 살아가는 것을 보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에게도 보여주는 하나의 삶의 모습이에요. 꼭 무소유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 장막은 가지고 사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 기준을 택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기본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무너지고 말 것인가, 넌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9절, 10절이에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지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우리는 선조가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되었건 자녀들이 되었건 평생 동안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나실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의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그들은 잠시 동안 어떤 또 구별된 나실인으로 살 때 한 아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구별했지만 한 가문 전체가, 한 가족 전체가 나실인처럼 살겠다고 하는, 한 나실인보다도 더욱더 철저하게 무소유에 가까운 그런 삶을 실천하고 살겠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 이처럼 분명한 삶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가 후손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에요. 사실 뭐 이거 지금 포도주 뭐 한 잔 먹는 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전에 다 불 초청해서 예언자가,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불러가지고 성전에 있는 방 안에서 레윈들과 함께 그 뭐 포도주 한 잔 먹지 않는데 그걸 강력하게 그렇게 우리는 영원히 안 마십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게 뭐 있냐라고 말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요나답과 그의 후손들의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함으로써 도대체 너희들은 뭘 위해서 살았냐? 무슨 신앙이라고 지키고 산 게 뭐냐? 너희들이 과연 믿음의 기준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믿음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니? 이걸 다시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 보면은 뭐 이게 늘 사실 술이 화근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뭐 포도주 한 잔의 문제가 아니라 술이 취해서 일으키는 술의 해독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죠. 잠언에 보면 술 마시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다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늘 그렇게 문제를, 지금도 뭐 가난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술이 일으키는 병폐나 폐해가 얼마나 큽니까? 뭐 제가 이런 얘기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잠언에서 술에 대한 해독을 말이죠. 잘 적어놨어요. 잠언에서. 잠언 23장에 보면 말이죠. 이거 어떻게 술 안 먹어보고 쓸 수 없는 걸 이렇게 딱 써놨어요. 술을 이게 많이 마셔봐야 이거 아는 얘기인데 잠언 23장 29절 이하를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앙이 뉘게 있느냐, 근심이 뉘게 있느냐, 분쟁이 뉘게 있느냐, 원망이 뉘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냐, 붉은 눈이 뉘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거 알코올 중독 안 걸린 사람은 알 수 없는 얘기예요. 어쨌건 이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술을 멀리했고 놀랍게도 요나답은 자기 후손 전체에게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한 것이죠. 그렇게 입에 명령대로 그걸 지키면서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정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한 잔 먹어도 괜찮소.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우리는 우리 선조가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가운데로 굳게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런 태도를 지키고 산다는 것이 이게 믿음의 한 형태, 믿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지켜야 할 기준을 절대 허물어뜨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을 지킬 기준으로 삼고 사느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기준을, 이것만은 절대 허물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영원히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이런 약속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늘 상황이 우리를 몰아가면 이거는 뭐 예수님이 오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는 게 우리의 허물어지는 신앙의 전형적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레갑 자손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너희들이 내 앞에 설 때까지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면 지킬 자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노라. 이 사람들은 장막에서 살고 광야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군대가 오고 바벨론 군대가 올 때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난을 온 거예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 안은 안전하니까. 그들은 어쨌건 늘 이스라엘 편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편에 서기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호밥이 처남 뭐 저기 저 뭡니까? 누이 동생의 남편 되는 모세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그들은 가나안에 정복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욱 더 가나안 백성들과 동화되지 않고 또한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동화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기준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놀라운 믿음의 후손들이 된 것이죠. 나중에 먼 훗날 성경학자들은 이들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증언하는 목동들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내 나중에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에 살아가는 그 거처지를 지켰고 그리고 그들은 천사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통보를 받은,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후손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이 레갑의 후손 얘기 내일도 계속됩니다만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신앙, 혼합주의 신앙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이며 우리가 허물어져서는 안 될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지킬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각자가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댑니다. 정말 이런저런 일로 신앙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육은 진화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를 믿음으로 고백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미국의 대학에서는 창조 얘기를 했다가는 교수직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형태로건 우리의 신앙을 지금 지켜나가는 것이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아니 우리의 신앙으로 누군가에게 신앙을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것이죠. 우리가 지킬 기준이 없는, 우리가 허물어버린 그런, 하찮아져버린 그런 신앙을 가지고 누구에게 신앙이 얘기를 하겠으며 누구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겠으며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따라서 오늘 하루 영원히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결단한 한 가문의 신앙의 기준과 결단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은 우리 일생 동안 나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 나는 어떤 믿음의 기준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며 주님께 고백하고 아뢰어드리는 아침의 기도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지켜야 할지, 도대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조차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지, 뭘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버텨야 할지를 지금 모두 다 혼동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지만 우리는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기억조차 없습니다. 늘 세상을 두리번거리며 따라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 우리는 어떤 기준을 위해 세상을 살아가는지, 마치 먹기 위해 살아가는 건지 살기 위해 먹는 것지조차 불분명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날마다 무슨 기준, 어떤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를 위해 살았는지 주님 부끄럽기 거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붙들어야 할 가치가 있다면,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오늘도 새끼 그냥 밥 먹고 생각되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가고 그렇게 대충대충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소명을 위해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것과 타협하지 않으며 지켜야 할 것을 굳게 목숨 걸고 지키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도 레갑 자손들처럼,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정말 내가 내게 일러 지키라 한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구나,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지켜야 할지조차 혼돈스러운 시대입니다. 혼합주의 신앙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앙의 기초가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무엇이며 교회란 무엇인지 지극히 혼동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부르시게 부르시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기준을 분명히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들조차도 주님 열매가 되지 않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궁극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다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에 메인바 되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길은 무엇이니, 오늘 내가 자손들처럼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맹세한 것 끝까지 지키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신앙의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